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트럼프 후보가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직후 체포된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 씨는 트럼프 후보로부터 약 300에서 450m 떨어진 골프장의 바깥에서 AK-47 소총을 이용해 저격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돼 있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골프장 근처 덤불에 있던 루스 씨를 발견하고 총격을 가했고 루스 씨는 총을 버리고 차량으로 도주했다가 골프장 인근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현재 루스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보안관인 릭 브래드쇼 씨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후보가 현직 신분이 아니어서 골프장 전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안이 비밀 경호국 범위 내로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7월 13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저격범이 쏜 총에 오른쪽 귀를 맞았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이날 자정 무렵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러분 모두의 걱정과 호의에 감사드린다면서 자신에 대한 총격 시도가 있었던 이날은 확실히 흥미로운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미 45대 대통령이자 이번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준 비밀경호국과 모든 법 집행기관 등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을 받은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 지역 마을의 두 곳을 추가 탈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버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쿠르스크 지역의 우스페노브카와 보르키 마을을 다시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러시아 육군 항공대 소속 KA-52M 공격용 헬리콥터 편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병력과 장비, 군수품에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군 현지 사령관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쿠르스크 지역 내 마을 10곳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6일 쿠르스크 지역 일대 보병과 기갑전력을 동원한 기습 침공을 감행한 뒤 현지에서 러시아군과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르스크 남동쪽의 또 다른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벨고로드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8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이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밤사이 드론 56대를 동원한 공습을 가해 한 명이 부상하고 주택 5채가 파손됐다고 지역 당국들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들 드론 중 53기를 격추했으며 이 중 약 20기는 수도 크이우로 향하던 중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41,226명으로 늘었다고 가자 보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 95,413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을 기점으로 한 것이며 가자지구의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가자보건부는 어제 북부 가자시티와 알누세이라트 등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4명이 사망하고 13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자 공보당국은 가자지구의 난민 수가 190만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 카타르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은 오늘 미군의 공격용 드론 한 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르 영공에서 미국 MQ-9 리퍼 드론 한 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면서 이 드론은 적대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요격에는 후티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사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번 드론 격추는 공격용 드론으로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세 번째, 모든 종류의 드론으로는 열 번째 요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프랑스의 상징, 북한에서는 파리탑이라고 부른다는 에펠탑이 올림픽을 기념해 설치한 오륜기의 거취 문제를 놓고 논란입니다. 파리올림픽 기간에 에펠탑은 대형 오륜기 조형물이 설치됐고요. 세계인의 안방까지 올림픽 도시 파리를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요. 지난달 31일 파리시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협의를 했다면서 에펠탑의 오륜기 조형물 영구 설치를 발표했다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자, 올림픽의 가치, 평화와 연대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생각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파리시장의 선거를 염두에 둔 계획이다. 문화유산을 더럽힌다 등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파리시는 올림픽을 위해서 세운 무게 30톤짜리 현재 조형물은 더 가볍고 사시사철 변화에도 버틸 수 있는 새 것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일자 2028년까지만 에펠탑에 오륜기를 둘 것이고 개선문에 설치한 패럴림픽의 상징물은 다른 유적지로 옮긴다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에펠탑을 설치한 구스타브 에펠의 후손 측이 반대 목소리에 동참해서 에펠탑으로 세계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자, 에펠가의 주장은 에펠탑은 특정 집단의 광고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륜기를 일정 기간만 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구조물의 균형을 해치는 영구 설치는 안 될 일이라면서 반드시 에펠탑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해서 만든 330m 높이의 철제 구조물입니다. 파리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NBC 뉴스와 프랑스 르몽드 신문 등은 설치 당시에도 도시의 흉물이라는 반대 목소리를 듣고 지금은 에펠탑이 프랑스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됐다면서 에펠탑의 역사와 프랑스 국기 색깔의 빛으로 장식하거나 소등하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테러, 국제인권사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해온 에펠탑의 변화도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9시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온은 18도고요.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은 추석입니다. 구름 사이에 보름달을 볼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요. 평양과 해주, 용현, 함흥, 신포 지역은 한때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1도로 남부 지역에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31도입니다. 개성도 31도, 원산의 낮 최고 31도고요. 신의주와 함흥은 30도, 중강 26도, 청진 25도, 희산의 낮 최고는 23도입니다. 동해상 먼 바다 쪽은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앞바다는 오후 한때 비 소식했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 바다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 바다 1.5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추석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역사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천문학자 퍼시벨 로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암살 시도를 모면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우크라이나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서서 면세 규정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에 진입한 중국이 은퇴 연령을 장향 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초론을 먼저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골프장에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암살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총격이 있었고 용의자는 나중에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던 골프장은 본인 소유로 이 마라라고 저택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15일 일어난 일입니다. 자, 골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 팜비치 카운티의 릭 브래디쇼 보안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보안관 말을 들어보죠.
The Secret Service agent that was on the course did a fantastic job. What they do is they have
네, 경호원들이 훌륭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했다고 칭찬을 한 건데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지점에 한 홀이나 두 홀 앞에서 경계 임무를 하던 이 비밀 경호국 요원이 나무가 늘어선 이 울타리를 뚫고 이 소총 총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네.
그러자 즉시 총을 쐈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한 곳으로 피했답니다.
네.
용의자가 현장에서 도망갔는데 연방수사국 FBI는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용의자가 가지고 있던 총을 확보했다고요?
네, 용의자가 울타리 주변에 덤불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조준경이 달린 AK-47 유형의 소총, 세라믹 타일이 들어있는 배낭 두 개, 그리고 고프로, 이 카메라를 찾았다고 브래드쇼 보안관이 설명했습니다.
네.
이 카메라는 현장을 촬영하려는 용도로 가져왔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FBI와 현지 사법당국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네, 골프장 쪽에서 나와서 이 트럭을 타고 도망치던 용의자를 어떤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차 번호판 사진을 찍고 경찰에 알렸는데요. 이 경찰이 용의자 차를 추적해서 북쪽으로 약 72km 떨어진 고속도로 위에서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네. 자, 그 잡힌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죠?
네, 미국 언론들은 용의자가 올해 58살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 씨라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라우스 씨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으로 옛날에는 지붕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는 이 러시아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우스 씨가 2023년에 뉴욕타임스와 회견했다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 탈레반에게서 도피한 아프간 병사들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울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그는 이란이나 파키스탄 쪽에서 몇몇 경우엔 불법으로 이 사람들을 이동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몇십 명이 관심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유세 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받았던 게 지난 7월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안전하게 잘 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서도 얘기가 있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두 번째 암살 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 비밀 경호국과 여타 법 집행기관의 노력을 칭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안전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자원과 능력 및 보호 조처를 갖추라고 보좌관들한테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예. 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는 그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도 별도로 나온 반응이 있을까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해서 기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가능성이 매우 불안하다면서 이번 사건이 더 많은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두고 그 비밀 경호국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7월 13일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암살 시도 사건 때 이 경호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점이 드러나면서 네네. 당시에 이 킴벌리 치틀 비밀 경호국 국장이 사임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고문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이 암살 시도를 막는 것이 성공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전히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자원을 언급했는데 어떤 뜻의 자원을 말하는 건가요?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 소속의 로칸나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이 두 달 동안의 암살 시도가 두 번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전 자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제공할 이 초당적인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 소식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네요.
그렇습니다. 15일에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공터에 떨어졌습니다. 아흐야 사레와 후티 반군 대변인은 자신들이 새로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공격했고 이 미사일이 11분 30초 동안 약 2,000km를 날아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 이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확인했습니까?
네, 이스라엘 육군은 자신들 방어체제가 지대지 미사일을 요격해서 이 미사일이 파편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로이터통신은 앞서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이 후티 반군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 깊숙이 침투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3월에 홍해에 있는 에일라트 항구 근처에서 후티 반군 미사일이 공터에 떨어진 것이 유일합니다.
네. 이번 공격에 어떻게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상자는 없었는데요. 단지 9명이 대피하다가 가볍게 다쳤다고 합니다. 네네. 후티 반군이 지난해 10월부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뜻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반복해서 이스라엘로 발사했습니다. 한편 사레와 후티 반군 대변인은 가자전쟁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호데이다시 공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더 많은 공습을 이스라엘이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아, 자, 후티 대변인이 호데이다시를 언급했는데 이곳이 앞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공격했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7월에 이 후티 반군이 날려보냈던 드론 한 대가 테라비브에 떨어져서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치자 보복으로 이 호데이다 항 근처에 있던 목표물들을 공격해서 여섯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한편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주례 강요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후티가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 소속 기자들의 취재 활동 금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 공보실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알자지라 기자들의 기자증, 이 프레스 카드를 취소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니찬체 공보실장은 이 매체는 잘못된 내용을 유포하는 매체로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선동이 포함되고 또 알자지라가 병사들을 위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 업무 과정에서 이 기자증을 쓰는 것이 군사적으로 이 긴급한 시점에 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몇 달 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그 자국 안에 있는 알자지라 지국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4월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5월 5일 국가 안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안에서 알자지라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네네. 이스라엘 타임스는 이스라엘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41일 동안 이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또 법원 승인을 받으면 이걸 45일씩 또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역 법원이 이 조처를 4번 연장해 줬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지구촌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이 값싼 제품을 아주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군요.
네, 테무나 쉬인 같은 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현재 미국에서 이른바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백악관은 12일 이들 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어떤 면세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 미국 정부가 이 개인이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른바 면세 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에 이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조정됐는데요.
네네.
이후에 500달러 이하 국제소포가 이 개인 거주지로 발송될 경우에 관세가 붙지 않고 세관 검열도 덜 엄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그런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지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동등한 경쟁 조건에서 누구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면세 한도 규정을 남용해서 세금을 회피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800달러 미만 소포 거래량이 10년 전에 약 1억 4천만 개에서 작년에 무려 10억 개 이상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게
네.
이 중국 업체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은 당국이 위험하거나 불법인 제품을 차단하기에 이 10억 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부가 그 규정을 어떻게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태양광 제품, 세탁기 등에 대한 무역법 201조, 또 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 관세를 적용받는 저가 수입품의 경우에 이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이 새로운 규정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이걸 시행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가 중국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국 업체들을 통한 소액 제품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을 받는 제품들이 개인이 들여올 만한 그런 물건들은 아니고요.
네.
가격도 싸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보죠. 백악관이 왜 이런 새로운 규정을 내놓게 된 걸까요?
네, 중국이 이 관세 규정을 남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정치권에서 행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1일에 하원 민주당 의원 126명은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서 행정권을 행사해 이 면세 한도 규정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을 이용해서 중국 회사들이 관세를 회피하고 있고 세관 심사 없이도 마약을 들여올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시민단체들도 이 해당 규정을 통해서 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위기가 미국 안에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네.
또 섬유업계는 이 싼값에 이 중국산 의류가 쏟아져 들어와서 이 많은 섬유 공장이 문을 닫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관세 규정을 발표한 후에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처도 확정이 됐네요.
네, 이 백악관은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는 50%, 리튬이온 배터리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 조정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네.
USTR, 이 미국 무역대표 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중국의 유해한 정책적 관행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몇 달 전에 이미 나온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5월에 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이 전기차와 반도체 배터리, 태양장지 같은 이 핵심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 정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결국 관세를 인상한다고 확정 지은 겁니다. 전기차 관세 인상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고 반도체 관세 인상은 2025년부터 또 노트북과 휴대전화 같은 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관세가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중국이 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은퇴 연령을 또 높이기로 했군요.
네, 인구 감소 또 노동력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은퇴 연령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최근 표결을 통해서 이런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중국의 은퇴 나이 어떻게 조정됩니까?
네, 남성들의 경우에는 현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고요.
네.
화이트 칼라, 이 사무직 여성의 은퇴 연령은 55세에서 58세로
네.
또 블루 칼라, 노동직 여성의 은퇴 연령이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다만 이 조치가 한 번에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중국은 남녀 성별이나 직종에 따라서 은퇴 연령이 달랐군요. 중국이 이렇게 은퇴 연령을 높일 정도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거죠.
네. 평균 수명이 지난 1960년에 44세에서 2021년 78세로 증가했고요.
네.
또 205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현재 14억 명이 넘는데요. 중국 당국은 2035년까지 60세 이상 인구가 2억 8천만 명에서 4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4억 명 이상이라면 이건 미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은 지금 노인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노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높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애 낳는 것을 꺼리면서 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결국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겠죠.
네.
이렇게 근로자가 줄어드는데 은퇴하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연금을 주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자료를 보면요.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11곳이 이 연금과 관련해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 과학원은 추가 개혁 없이는 2035년에 연금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은퇴 연령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어떤 수준인가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60세인데요.
네.
그렇지만은 이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는 63세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 법적 정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회보장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67세입니다.
네. 자, 다른 나라들도 연금, 뭐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압박 받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비슷한데요. 미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3년부터 이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자동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조처를 통해서 이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 연금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청년 실업률이 아주 높고 이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젊은 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 거주 미국 영 US 테리토리스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푸에르토리코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특히 미국 정식 주로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곳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거주 미국 영 다섯 번째 순서로 푸에르토리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But the fact is, no administrative authority can put an end to this emergency. Only Congress can enact the legislative measures that are necessary for Puerto Rico to resolve this problem. That's why in October
지난 2016년 1월 당시 제이콥 류 연방 재무부 장관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이곳의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행정당국이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위기를 끝낼 수 없고 오직 연방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정식 명칭은 푸에르토리코 연방국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미국에 양도됐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펴내는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는 유형상 비통합 그리고 조직 미국령입니다. 이곳에서는 연방헌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역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사이 정책 관계는 백악관 대통령실 관할입니다.
Saturday in the Puerto Rican capital of San Juan, activists called for the removal of a statue of Spanish explorer Ponce de León. Some dressed to honor the
1900년 연방 의회가 푸에르토리코에 민간 정부를 세웠습니다. 1917년 연방법에 따라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국령과 마찬가지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1952년 7월 3일 연방의회가 푸에르토리코 연방국 헌법을 승인하는 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곧 이 헌법이 발효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수도는 산후안입니다.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의 인구는 약 300만 명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다른 영국 거주 미국령 정부들처럼 행정, 입법, 사법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행정부의 수장은 주지사입니다. 입법부는 아메리칸 사모아,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처럼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연방 하원에 대표 한 명을 보냅니다. 푸에르토리코 대표는 상주 대표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상주 대표도 다른 미국령들이 보내는 대표와 같이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권이 없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거주 미국령 다섯 번째 시간으로 푸에르토리코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천문학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퍼시벌 로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천문학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노력으로 명왕성 발견의 길을 열어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외교관으로 구한말 조선 정부와도 관련이 있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뉴 잉글랜드라 불리우는 미국 동북부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웰의 가족이 처음 신대륙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로 온 것은 1639년이었습니다. 퍼시벌 가문은 1800년대와 1900년대 초 미국 의류 업계에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퍼시벌의 아버지 어거스터스 로웰은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피복 제조업을 했습니다. 퍼시벌은 그곳에서 1855년 태어났습니다. 아래로는 남동생 에버트와 누이동생 에이미가 있었습니다. 퍼시벌은 젊었을 때 미국과 유럽의 사립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두뇌가 명석한 그는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가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1876년 하버드를 마치고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기 위해 1년 동안 유럽과 중동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할아버지의 의류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을 한 퍼시벌은 자신이 사업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있던 중 1883년 조선은 미국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기 위해 보빙사를 보냈습니다. 보빙사는 중간에 일본에 들렀을 때 주일 미국 공사의 주선으로 퍼시벌 로웰을 만났습니다. 그 인연으로 퍼시벌은 그해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고종도 예방했습니다. 고종은 로웰에게 보빙사 서기관 겸 고문이라는 관직을 주고 외교 업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퍼시벌은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민중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는 등 하는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로웰은 1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6권에 달하는 동아시아 관련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외교관이었지만 수학과 천문학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893년 로웰은 미국으로 돌아와 화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지오바니 슈아파렐리로부터 천체 관측을 배웠습니다. 그는 슈아파렐리가 화성에 있는 모종의 흔적에 대해 써놓은 기록을 보았습니다. 로웰은 슈아파렐리가 카날리, 즉 운하라고 이름 지어놓은 그 흔적은 분명 어떤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894년 로웰은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해발 2210m 고지에 천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망원경 제조사 알반 클라크 앤 손스의 고성능 망원경을 주문해 이곳에 설치했습니다. 로웰은 처음 오직 화성 관찰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금성, 수성으로 옮겨갔습니다. 로웰은 1895년 화성에 관한 첫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로웰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화성 표면 전체에 운하를 만들었다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이론은 화성인들이 적도의 따뜻한 곳으로 물을 옮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웰의 이론은 당시로서는 진지한 과학자들의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그의 이론은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에게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웰의 책이 나온 지 3년 후 H.G. 웰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세계의 전쟁을 발표했습니다. 화성인들이 지구를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H.G. 웰스는 화성인들이 건조하고 황량한 곳에서 산다고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로웰이 하는 말과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로웰의 화성 이론은 에드가 라이스 버러우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러우스는 소설 타잔으로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버러우스는 화성에 간 미국 남성이 아름다운 공주와 사랑에 빠진다는 연작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1912년 시작된 인기 있는 그 연작 소설의 이름은 화성의 공주였습니다.
한편 로웰의 또 다른 저서 화성과 그 운하들 Mars and its Canals는 1906년에 나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화성의 생명체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화성 표면에 계절의 변화가 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연중 어느 때 화성 표면이 어두워지는 것은 나무가 자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화성 생명체 이야기는 대단히 세심해 도시의 위치, 운하의 물길 등을 지도로 그려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퍼시벌 로웰은 그가 보았다는 화성의 그 흔적들이 그의 시력 문제 때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있는 바람의 움직임과 사람 눈의 밝기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해왕성의 인력도 연구했습니다. 해왕성의 움직임에 작은 변화만 와도 여러 천문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혹성이 해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로웰은 그 혹성을 플래넷 X라 불렀습니다. 로웰은 플래넷 X를 1905년부터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같은 부분을 몇 주 사이를 두고 사진으로 찍어 비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태양계의 특정 물체가 이동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몇 장의 사진을 비교해봤지만 플래닛 X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뒤에 다시 플래닛 X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1916년 11월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끝내 플래닛 X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로웰 천문대에서 플래닛 X를 찾는 일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25년 퍼시벌의 친척인 가이 로웰이 그 천문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가이 로웰은 퍼시벌이 중단했던 혹성 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후 퍼시벌의 동생 에벗 로렌스가 자금을 제공해 1929년 초 특수 망원 사진기가 설치됐습니다. 그해 관측소 관리인 V.P. 슬리퍼는 클라이드 텀바우라는 젊은 과학자에게 이 특수 사진기 일을 맡겼습니다.
텀보우는 로웰 천문대에 자신이 관찰한 목성과 화성 그림을 보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측소에 새로 설치된 망원경 사용법을 신속하게 익혀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텀바우는 빈틈없는 관찰 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른 연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관찰 1년도 채 안 된 1930년 2월 18일 그는 대단히 특이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는 멀리 있는 혹성처럼 하늘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퍼시벨 로웰이 그토록 찾으려 했었던 플래닛 X였습니다.
3월 13일 클라이드 텀바우와 B.M. 슬리퍼는 새로운 혹성의 발견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날은 퍼시벨 로웰의 75세 생일날이기도 했습니다. 텀바우는 그 후 13년 동안 새 혹성의 움직임을 관찰 기록했습니다. 그는 태양 주위를 도는 700개가 넘는 작은 물체, 즉 소행성들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갤럭시라 불리우는 여러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퍼시벨 로웰은 살아있는 동안 천문학에서 자신이 찾았던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플래닛 X, 즉 명왕성을 다시 찾아내기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1965년 발사한 화성 탐사선 마리너 4호에 의해 그가 주장했던 화성의 운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로웰이 애리조나의 플래그스태프에 건설한 천문대는 명왕성 발견 외에도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V.M. 슬리퍼는 이곳에서 우주가 계속해서 확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천왕성 주위에 띠가 둘러져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도 바로 로웰의 천문대였습니다. 로웰 천문대는 오늘날 넉 대의 천체 망원경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천문학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로웰 천문대는 다른 여러 천문대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 어디엔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퍼시벌 로웰의 과학 탐구 정신은 오늘날과 같은 광범위한 천문학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천문학 연구의 역사를 바꾼 퍼시벌 로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 있는 그대로,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My boss told me that I'm one of the best reporters on our team. I'm not sure if that's really true.
John, take it at face value. If your boss said it, he probably meant it.
I guess you're right. It's just hard to believe sometimes.
It sounds like you are doing great.
Thank you. I'll try to take it to heart.
John이 상사에게 칭찬을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어서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Take it at face value. Face value.
얼굴의 가치를
take it.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Accept it as it is. Believe it for what it appears to be. Consider it as straightforward. Trust it for what it seems. Take it for its literal meaning.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Take it at face valu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My boss told me that I'm one of the best reporters on our team. I'm not sure if that's really true.
John, take it at face value. If your boss said it, he probably meant it.
I guess you're right. It's just hard to believe sometimes.
It sounds like you are doing great.
Thank you. I'll try to take it to hear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My boss told me that I'm one of the best reporters on our team.
내 상사가 우리 팀에서 내가 최고의 기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했어요.
I'm not sure if that's really true.
그게 진짜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Take it at face value.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If your boss said it, he probably meant it.
당신의 보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아마도 진심일 겁니다.
It's just hard to believe sometimes.
어떤 때는 믿기 힘들어요.
I'll try to take it to heart.
마음에 새기도록 노력할게요. 상대방이 한 말을 깊이 새겨 듣는다.
Heart.
Heart.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표현.
Take it at face value.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표현의 반대 표현 하나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걸러서 들어라.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약간의 소금을 첨가해서 듣는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걸러서 듣는다는 표현입니다.
Take it at face valu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걸러서 들으세요.
Take it at face valu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My boss told me that I'm one of the best reporters on our team. I'm not sure if that's really true.
Take it at face value. If your boss said it, he probably meant it.
I guess you're right. It's just hard to believe sometimes.
It sounds like you are doing great.
Thank you. I'll try to take it to heart.
비오에이 매일 영어는 비오에이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에이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에이 매일 영어, 오늘은
Take it at face value.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Accept it as it is. Believe it for what it appears to be. Consider it as straightforward. Trust it for what it seems. Take it for its literal meaning.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해 8월은 버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 학살이 시작된 지 7주년이 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라카인주 북부에 거주하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반인류적인 범죄와 인종 청소, 대량 학살 등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가 돼 7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습니다. 2021년 군부가 민간 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후 버마에서는 무장 저항과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의 비극적인 7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비록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한 행위가 신문 제목에서 사라졌지만 국제사회는 버마군에 의한 대량 학살과 마을에 대한 방화 그리고 수십만 명의 강제 이주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로힝야족에 대한 끔찍한 잔혹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669호를 넘어 행동하고 버마의 상황을 안보리 의제에 최우선에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민들이 거의 10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에게 피난처를 관대하게 제공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로힝야족 난민들을 받아들인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기여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미국은 거의 24억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힝야족과 모든 민간인에 대해 자행된 잔혹한 행위와 학대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마의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과 매일 우리는 버마의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무장단체들이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평화와 민주적인 통치 그리고 법치주의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버마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로힝야족 대량 학살을 기억한다는 제목의 별도의 성명에서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열망에서 버마 국민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변함이 없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민간인들을 해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